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건축가이시자 호익대 교수이신 유현준 교수님, 그리고 책방 옆집 여자 남정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건축 얘기를 쭉 해봤는데, 제일 궁금해지는 거는 이런저런 어떤 고려사항들을 다 생각해서 건축물을 설계하고 또 짓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진짜 건축가의 집은 어떨까?
맞아.
우리 그런 맞아. 거 있잖아요.
예, 예. 너 진짜 되게 좋은 데 살겠다.
다 그런 거 갖춰서 살겠다.
맞아, 맞아.
어떠세요, 교수님 집은?
건축가들이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살아요.
와, 그 아이러니.
뭐야, 왜 소주 그래요? 먹네요, 그러면. 예,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일단 자기 집을 짓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것도 좀 있고요.
남들의 시선
그렇죠.
때문에.
야, 너 네 건데 이 정도밖에 못하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50 넘어서 하려고요.
아, 그렇구나. 네.
50 넘었으면 이제 1년 남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두 번째 팩터가 애들 예. 학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학교나 결국엔 그게 이제 그 어쨌든 저든 사회에 소속된 사람이고 예. 하니까 그런 요소들이 결국에는 뭐 어쩔 수 건축가들도 대부분 다 그런 동네 그냥 그렇구나. 아파트에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
아니 만약에 진짜 그런 뜻이 있는 건축가들이 네. 많이 있다면 연합을 해가지고 네. 좀 정말 어떤 계획적으로 그런 걸 좀 뭐랄까 저는 운동 비슷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캠페인처럼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부인을 잘 만나셔야지.
하지마, 나서지마, 안정적이게 그냥 있어, 뭐 이렇게.
우리 학교 다녀야지, 뭐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결혼 아시잖아요. 결혼하면은 아, 여자분들이니까 모르시는구나. 권력이 다 부인이 갖고 있잖아요.
아, 그래. 좋은데요. 네. 이제까지 우리가 일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 갑자기 흐릿해지면서. 네. 아, 자, 누구나 그런데 뭐 이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는데. 뭐 진짜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남정미 씨도 꿈꾸는 집 있어요?
배산 임수. 그런데 살아야죠. 뒤엔 네. 산이 있고 앞엔 그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 저희 엄마가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런 데를 산다는 기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살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집
맞아.
뭐 못하지.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너무 좋은 집들을 많이 네. 보니까 네. 눈이 확실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좀 까다로운 분들도 계. 계시겠어요. 건축 지금 이제
장난 아니죠.
사무실 하시고 하시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의뢰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아주머니 아이패드 꺼내가지고 한 천장 정도에
아, 그러니까 샘플로 네. 아, 이런 집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엄청나게 모아갖고 오셨더라고요. 저 처음 보는 집들도 있어요. 저런 것들도
그래요?
얼마나 밤새도록 찾아다니셨겠어요. 그 블로그 선품 팔고
글쎄 근데 이제 건축가의 입장으로서는 네. 나만의
그거는
그리고 아까 그 맞춤형 네.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집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맞아요. 천장의 샘플을 보고 나서 이런 집 중에 제일 좋은 거 만들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게 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내가 이런 건축가니까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네. 발전이 멈춘 건축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제 스스로가 이제 발전을 했다고 느끼는 네. 생각이 드는 마음에 드는 작품들 네. 지나간 것들을 보면은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그런 건축주들이에요. 다시 해달라 계속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제3의 답을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제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골치 아픈 거는 뭐죠? 이제 이거저거 좋은데 그거 다 넣어주세요. 네. 안 어울리는데.
안 어울리는데.
네. 그거를 어떤 분은 한 1년 걸려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자리로 온 건축주도 있어요.
해보니 다 별로여서.
다 해보고 이분이 저랑 엄청난 시간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육이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한 대학교 4학년 건축과 학생 정도 수준이 됐어요.
이제 보니까 네. 이건 아닌 것
같네요. 4단계 3년에 후월 넘는다고.
진 빠지는 거죠. 그럼 진짜. 네.
그런 일들 진짜 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보통 사람들한테 우리 이제 그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았지만 네. 어떤 집에 살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네. 대답할 때 아주 넓은 평수에
강남에
아주 럭셔리한 맞아요.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
브랜드 네이밍도 있어요. 딱 어디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렇게 채워지는 도시의 모습을 볼 때 뭐 더 네.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니까
아파트가 네. 진짜 많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약간 달라졌어요.
그래요?
그게 뭐 좋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옛날에 제 경험을 보면은 저도 강북에 살다가 강남 아파트 이사를 오면서 보면은 온수 잘 나와서 간 게 제일 커요.
예전에는
예전에 온수가 잘 나오고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 집을 사고 나면 집까지 계속 뛰잖아요. 네. 주택은 사면 안 뛰고. 그러니까 재테크 때문에 아파트에 간 거지 사람들이 사실 아파트가 좋아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파트 가격 상승대가 주춤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굳이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다. 네. 어차피 똑같이 집값 안 오를 거면 난 주택에서 좋다 하면서 약간 지금은 그 주택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요즘에 네. 어, 요즘엔 좀 어디가 됐건 다 온수 잘 나오고. 그렇죠. 네. 대략 강남이 주차 공간이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너무 힘들죠.
네. 아, 그럼 이제 사람들이 또 살면서 이게 또 유기체가 형성이 되는 거네요. 건축이 또 그렇죠.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모습이면. 실제로 네. 그래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아파트의 증가세도 뭐 주춤한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삶 맞아요. 그거를 그렇죠. 더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뭐 아무튼 이런 문화가 좀 지속이 되긴 해야 할 텐데 그게 어떤 사람들의 그 자연적인 네. 어떤 그런 욕망 말고 이런 아까 아파트 부동산 정책하고 같이 가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결혼 안 하는 것 때문에도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아, 이제 그러겠네요. 혼자 사는 네. 1인 가구들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팩터가 있는데요. 결혼 안 하는 거가 애가 없으면은 가치관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주택 문화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자면
유스트라다무스 이거 한번 점지해 보시죠.
그래요.
앞에.
네.
일단은 학군 중심제로 움직이는 부동산 가격이 좀 약간 바뀌겠죠. 아,
그러겠네요. 네. 결혼 안 하면 자녀가 없으니까.
네, 아무데나 살아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도 애 안 낳기로 결정한 부분은 네. 여기 경복궁 옆에 있는 경희궁의 아침 이런 데 살아요.
네. 거기 되게 좋죠.
우아해요. 맞아요. 궁전 산책하고 분위기랑 그리고 뭐 카페들 많이 있는데 맞아, 뭐 맞아. 그런 작은 집들 얻어서 산다든지 굳이 학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게 큰 팩터가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앞으로도.
그렇구나.
자, 앞으로 진짜 우리의 주거 환경 그로 인해서 우리의 또 도시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한번 머릿속에서 좀 우리도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죠. 네. 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알리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알리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유현준 교수님은 이제 홍익대 그 건축대학 교수님으로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도 계시지만 건축사 사무소 대표로도 또 동시에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사장님이실까요? 어떤 대표님이실까요? 회사에서?
저렇게 생긴 사람이 좀 깐깐해.
깐깐해. 진짠가 봐. 네. 웃음 소리 되게 크다.
가져봐.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려왔어. 너나 지어 살아. 제가 정확히 봤죠?
어때요?
뭐 그런 적도 있고요. 근데 뭐 그렇게 가급적이면 저는 좀 게으른 사장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끼리 좀 경쟁을 좀 시켜가지고.
네.
걔네들의 베스트를 좀 끌어내려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울먹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대표님 말씀이 아니라 직원들을 불러서 자체 지적을 물어봐야 돼요.
계시실 분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건축사 사무실은 어때요? 어떤
궁금해요.
형태일까요? 공간이.
거기 그 책에 있어요. 그 사진 중에.
네.
그 이렇게 되게 하나로 오픈돼 있고요.
네.
그리고 천장고 좀 높고.
높고.
네. 그리고
책상 배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책상 배치 그냥
그 미생처럼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미생처럼? 제일 가운데.
굉장히 권위적으로.
맞아요. 맞아.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은데 뭐 네. 그냥 뉴트럴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보통 스타일이에요. 좌우로 그냥 쭉 서로 마주 보면서 있고요.
예.
근데 미생처럼 저도 맨 뒤에는 앉아요.
맨 뒤에 창가 쪽에
사진 찍게 그렇죠. 막 이렇게 성인인 것처럼.
실망했어요, 지금.
근데 자, 건축가들이요. 네. 지금 궁금한 게 건축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하드웨어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실내에는 다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을
그러네요.
다시 또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사실 좀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설계 사무소 했던 시절에 보면은 네. 거기는 다 당연히 인테리어까지 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은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게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네. 생각과 행동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안 한 상태에서 건축가가 자기 건물을 완성했다고 말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린 또 막 아파트 앞에 가면 부동산이고 꼭 옆에 실내 인테리어 전문 막 뭐 미장, 도배, 벽돌 막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건축이 범위가 인이랑 아웃이랑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원래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가는군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걸 나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봤다가 안에서 봤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안에서 보는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저런 사람이면 소리 질러도 돼요. 괜찮네.
막 직원들 힘들해도 네. 돼요. 아 저희가 왜 사장실의 어떤 특히 이제 사무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궁금해했냐면 바로 그 지점에 권력의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강연이 될 텐데요. 공간과 권력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지 유현준 교수님의 세 번째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예, 공간은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명제를 패노티콘처럼 잘 설명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근데 패노티콘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패노티콘은 감옥인데요. 전체를 뜻하는 펜이라는 뜻하고 바라본다는 뜻의 옵티콘이 만들어진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모두 본다는 뜻이 되죠. 근데 이 패노티콘 감옥을 디자인한 사람이 특이한 게 건축가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요.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레미 밴덤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1791년도에 제주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패노티콘을 설계를 했는데요. 설계된 당시에는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75년도에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그의 저서인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는 계속해서 감시를 당한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삶과 비슷하기 때문에 패노티콘을 디자인하고 우리 사회가 사는 사회구조가 유사하다고 얘기하면서 유명해진 계획안이죠. 근데 패노티콘의 평면 구성은 되게 단순합니다. 원형 평면의 중심에 감시탑이 높게 놓여져 있고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주변으로 삥 둘러서 여러 층의 죄수의 봉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감시탑의 내부는 어둡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죄수들의 방은 밝아서 간수들은 죄수를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죄수는 어둠 속에 있는 간수를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지금부터인데요. 처음에는 간수가 죄수를 감시하면서 죄수가 잘못했을 때 방에서 꺼내서 모든 죄수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심한 처벌을 가합니다. 그렇게 수차례의 처벌이 있게 되면 실제로 간수가 자리에 없을 때조차도 죄수들은 어두운 탑 속에 이제 숨어있는 간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공포감 때문에 죄수들은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감시탑에 간수가 없어도 근데 그 퇴근하는 길이 그 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지도 못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포감에 죄수들이 이제 24시간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은 죄수를 감시하는 것이 간수가 아니라 패노티콘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원리로 디자인한 도시가 우리가 좋아하는 파리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왕이 단두대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온 국민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누구보다도 정치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권력자들은 시민들이 봉기를 하면 언제든지 자신들의 권력이 전복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세기에 파리를 재개발할 때 시민을 통제하기 쉬운 공간 구조로 파리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원리는 간단한데요. 파리를 방사형의 도로망으로 만들어서 모든 길들은 주요 간선도로로 연결되고 그 주요 간선도로들은 다시 개선문 광장을 향해서 방사형으로 모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이 봉기를 해서 거리를 쏟아져 나오면은 다 간선도로로 모이게 되죠. 이때 정부는 개선문 위에다가 대포 몇 개만 설치해 놓으면은 간단하게 모든 시민들을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도시 디자인 덕분에 아주 적은 수의 군대로 큰 무리의 사람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방사형 도시 구조는 방사장의 중심점이 있느냐 반대로 주변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차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페노티콘하고 이제 파리 도시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공간 디자인은 서 있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권력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건너편 동을 바라보는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밤이 되면 아파트 동간이 가까운 단지라면 자연스럽게 건너편 동에 있는 집에 거실이나 침실 내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한 층이라도 높은 층의 사람은 그보다 낮은 층의 사람을 바라보기가 쉽고요. 반대로 낮은 층의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높은 층의 집들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간수가 감시탑에서 숨어서 바라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권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공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고 본인들은 남에게 노출되지 않는 그런 펜트하우스가 가장 비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많은 돈을 지불해서 맨 꼭대기에 살죠. 돈으로 공간의 권력을 사는 겁니다. 펜트하우스는 부자들이 권력을 가진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권력 구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주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볼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게 되고요. 보지 못하고 보여지기만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지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 남이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되게 즐깁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관음증이라고 하고 어려운 말로 보이러이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자주 가는 극장입니다. 극장은 어두운 곳에서 화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활과 이야기를 훔쳐보는 장소입니다. 일종의 관음증이죠. 연극 같은 경우에는 더 확실합니다. 배우들은 관객이 있는 줄 알면서도 없는 척하면서 연기를 하죠. 배우가 관객들에게 돈을 받고 일정 시간 동안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인터넷에서 극치에 달하는데요. 우리 이제 웹서핑하고 다른 사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익명으로 댓글 남기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러즘의 팽배한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때로 사람들이 악플로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밴덜리즘을 하기도 합니다. 역사 이래 어느 때보다도 이런 보이러즘이 넘쳐나는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유례 없이 새로 없었던 권력을 만들어서 보통 사람들의 권력을 공유하는 그런 풍요로운 사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푸코 말대로 이제 계속해서 감시받는 사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요즘 뭐 극치에 달아서 이제 카메라가 다 자동차마다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제 감시받는 거죠, 우리들은. 근데 좀 전에 이제 펜트하우스가 제일 높은 곳에 있어서 권력의 최고의 권력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했는데요. 꼭대기층이 제일 비싸다고 했는데 왜 옥탑방은 안 비쌀까요?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가난한 신데렐라 여주인공이 옥탑방에 산다는 설정을 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옥탑방은 이제 권력의 최하층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옥탑방은 다른 집을 다 내려다보는 곳이지만 가격이 싼 걸로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간의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각적인 것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데요. 옥탑방의 가격이 펜트하우스와 다른 이유는 보안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근데 펜트하우스는 로비부터 시작해서 방까지 가는데 여러 차례 보안 게이트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타워팰리스 하시는 분이 짜장면 배달을 했는데 여러 차례 게이트 돈까지 짜장면이 불어서 못 먹었던 얘기도 있잖아요. 예. 이처럼 여러 단계의 보안상의 차폐가 그 보안상 너머의 공간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건축에서 보면 이제 북경의 자금성이 대표적인 예죠. 이제 자금성은 이제 중국의 황제가 사는 궁선이잖아요. 근데 그 구조는 보면은 벽체가 담장이 겹겹이 둘러싸여진 공간 구조예요. 담장 안에 담장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담장 있고요. 그래서 황제는 가장 가운데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거죠.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네가 조선시대 때 중국 황제 만나러 가는 사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신이 맨 처음에 자금성의 커다란 문을 통과할 때 이제 좌우로 창을 든 무사들이 쫙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마당이 나오고요. 개천 같은 곳을 건너서 이제 다리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를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불국사에도 보면은 절 앞에 백운교, 청운교 같은 다리가 있죠. 성당에 들어갈 때 보통 우리 성수 같은 걸 뿌리고 들어갑니다. 이처럼 물이라는 거는 확연히 다른 공간으로 건너갈 때 쓰는 건축적인 장치거든요. 그래서 자금성을 방문한 사신이 이런 자금성 안에 다리를 건너가면서 자신은 성스러운 곳으로 들어간다고 느꼈을 거예요. 건너고 나면 또 다른 문이 나오고 삼엄한 경비를 통해 들어가면 또 다른 공간이 나오고 또 다른 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담장을 통과해서 안에 들어가면 커다란 광장이 나오고 그 앞에 신하들이 좌우로 쫙 도열해 있잖아요. 고개 숙이고서. 그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황제가 앉아 있는 거죠. 여러 번의 게이트를 통과하고 더 중요한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자금성 공간 구조의 노림수죠. 그래서 펜트하우스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가지 못하는 정중앙에 그 황제는 정말 대단한 권력가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황제는 또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그런데 사신들은 고개를 숙여야 돼요. 오직 황제만이 사신을 내려다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볼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은 그만큼 권력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외교적 수상도 하기 전에 이미 기가 눌린 거죠. 자금성의 여러 개의 담장을 보안상의 레이어가 많을수록 그런 것처럼 이제 안쪽 공간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진 공간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회장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회장님 방 앞에 항상 비서실이 있죠. 방문객들은 비서실을 통해서만 회장실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회장님을 더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공간 구조인 거죠. 회장님한테 전화도 직접 못하잖아요. 우리는. 네. 직통전화를 할 수가 비서가 받고 회장실을 연결해줘요. 요즘에 이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명함 보면 알 수 있어요. 명함에 핸드폰 번호 찍혀 있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요. 명함에 핸드폰 찍혀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죠.
지워야겠다.
그래서 반드시 비서 선을 통해서 말이죠. 전화할 때도 누가 전화 비서가 먼저 전화한 다음에 누구시죠? 네, 뭐 회장님이 통화하시겠습니다. 다시 연결해 주잖아요. 보통.
드라마에서도 보면 네. 전화를 하면 잘 사는 집이나 이제 좀 전화하면 네, 평창동입니다. 이러고 1차가 누가 받잖아요.
그래요.
네. 그게 완전 권력이랑 비슷하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네.
이미 이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경우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클럽이에요. 우리 클럽에 갈 때 문진이가 줄을 걸어놓고 못 들어가게 막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클럽은 대단한 곳도 아니잖아요. 음악 틀어놓은 지하실인데 그거 뭐 들어갔는데 대단하다. 여기 사람이 줄 쫙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하고 못 넘어가는 사람 사이의 권력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클럽의 경우는 그 선은 단순히 입장료만 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 뭐 젊음이라든지 외모로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뭐 그런 경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통과하면 되게 기분 좋아요. 그래서 그 클럽 주인은 그런 달콤한 경험을 파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옥탑방은 옆집 옥상에서 이제 뛰어넘어서 그냥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이 들어가기 쉽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공간이 아니라는 뜻이고 동시에 권력을 가진 공간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옥탑방이 펜트하우스와 가격이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디자인은 이제 권력의 창출과 재분배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이제 도시 구조를 디자인하고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은 향후 수백 년간의 권력 구조를 세팅하는 그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각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제 권력 구조가 나눠지는 것은 사무실 책상 배치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가면 부장님이 창가에 창문을 등지고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좌우 양측으로 직원들이 줄지어서 책상들을 마주보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복도 쪽에 이제 말단 직원이 앉게 되는 거죠. 연배가 높아질수록 창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 미생에서 보시면 이제 오차장이 창가에 앉아 있고 장그레가 복도 앞에 앉아 있잖아요. 중간에 대리가 앉아있고 높으신 분들은 자기 책상을 갈 때 오가면서 지금 부하 직원들 책상을 자연스럽게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부하 직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상관의 책상 쪽으로 갈 수도 없고 모니터가 뒤둘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보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상관이 일을 하는지 노는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좌우대칭 책상 배열에서 동급자끼리 서로 마주보게 되는데요. 이건 서로 동급의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실 가구 배치에는 부장님 고개만 들어도 직원들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직원들은 옆에 계신 부장님이 자기를 보는지 안 보는지는 고개를 돌려봐야 되는데 그때 눈 마주치면 되게 민망한 거죠. 그래서 보통 성인 초상화 같은 거 보면 얼굴 뒤에 후광이 쫙 비치잖아요. 네. 창을 등지고 앉으신 부장님도 후광 배경으로 딱 앉아 계시고 또 이제 제일 무서운 건 저는 그건 같아요. 복도 쪽에 앉은 말단 직원은 부장님하고 사이에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어요. 대리하고 뭐 차장하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배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이 권력의 피라미드에서 내가 이 밑바닥이구나. 그걸 이제 재차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러고는 이런 말 걸기도 힘든 사람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런 가구 배치만으로도 권력을 표현하기도 하고 집행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자리 배치한 곳에서 일하면서 회식 시간에 뭐 아래 사람들한테 자, 편하게 얘기하지 하는 건 진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건 안 하셨죠?
네, 안 해요, 저는.
직원들한테 네. 자 이걸 뭐 이런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긴장해 편하게들 얘기해봐 네. 이런 거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저도 딴 데 가면은 밑에 직원으로 있을 때가 있잖아요. 황대 네. 교수님들이 있는데 네. 그 자리에서 편하게 말 못한 거 뻔히 아는데.
아 진짜로 아까 자리 배치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전 회사를 다닐 때 그 1년에 한 번씩 자리 배치를 하는데 진짜 신입사원 때는 한 대. 딱 네? 눈 앞에.
한 대.
아, 겨울에는 찬바람 나와서 막 다리 시려. 그러다가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 점점 그 창가 쪽으로 점점 맞아. 조금씩 가는 네. 거죠.
뷰가 좋은 곳으로 가시는군요.
그래서 그 굉장히 자리 배치 때만 되면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섰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진짜 이 공간과 권력이 이런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는지 이런 정도의 그 연계성이 있는지 새롭게 또 느끼게 되네요. 네.
아까 전에 그 왜 타워 팰리스라든가 아니면 네. 되게 이제 높은 펜트하우스 올라갈 때 보안이 굉장히 철저해서 뭐 자금성 얘기도 하셨고요. 만나기 어려워서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그 좀 범죄자들로 보면 양들의 침묵에서 한니발 만나러 들어갈 때 조디 포스터가 엄청나게 많은 보안을 거쳐서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좀 어렵게 대하기 그래. 힘들고 어떻게 보면 임금으로 치면 위험이 있고 이쪽으로 치면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보안 그리고 건축 이런 게 되게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 권력을 상징하려고 일부러 더 많은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리 배치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요즘에 또 보면 그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뭐 글쎄 뭐 권력 지향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벽과 경계를 허물어서 맞아. 그냥 한 공간에 권위를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는 다 똑같은 수평적인 관계다. 그런 공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주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주 고단위의 수법이에요.
아, 어떤 수법?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같은 데 가면은 네. 자리 비치 자유롭잖아요. 네. 자, 우리는 다 하나고 뭐 평등해. 뭐 사장님이 괜히 가운데 앉아 있고 연봉 보면은 뭐 100배는 더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사무실에서는 사실 일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거 시선이라든지 이런 프라이버시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만들어주는 사무공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약간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꼭 뭐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보면은 데스크탑을 사줬더니 네. 그걸 다 책상에 올려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벽으로 쓰는 거예요.
아. 도서관처럼.
그래서 네. 직원들한테 야, 그 내리자. 너무 답답해 보이는데 내리니까 그 다음에는 모니터를 하나 더 사달래요. 모니터를 두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치더라고요.
가림막.
그만 좀 보시죠.
그러니까 직원들 감시하느라고.
이제 알겠어.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딱 나왔어. 나는 예전에 책 좀 쌓아놨었는데.
그러니까 책 쌓아놓고.
책 쌓아놓고. 네.
그렇죠. 다 그래. 앞에 사람이랑 얼굴 마주치는 거 싫어서 계속해서 책꽂이가 높아져. 네.
지금 그 교수님 건축사 그 건축 사무소가 네. 예전에는 홍대에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사하셨다고요?
네, 논현동 쪽으로 이사를.
강남 쪽으로. 네.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네. 이 동네 분위기 어떤가요? 어떤 점이 가장 차이나요?
일단 제가 지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지각을 안 하는 것 같고.
택하고 가까우셔서.
네, 그리고 또 저쪽 이게 이제 가운데 있으니까 직원들이 서울에 여러 군데 흩어져 살잖아요. 이쪽 마포구 쪽은 좀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네네. 출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네.
이동성이
좋고.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페놉티콘 아니에요. 가운데 지금 자기가 좋은 데서 지금 네. 그 사람들 출근 제대로 하는 것까지 감시하고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제일 큰 차이가 그거 같아요. 친구랑 저는 놀다가 네. 야근은 나 그냥 볼 수도 있고.
아, 재미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굉장히 젊은 건축가라는 느낌이 네, 네. 지금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팍팍 오는 것 같고 되게 이제
굉장히 네, 솔직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가 서울이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해답의 열쇠를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 예를 들어 뭐 뉴욕 같은 곳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철거,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문제들. 아주 오래되고 낡은 건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이런 개발 위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네. 보통 방식인데 이런 것 말고는 없을까? 왜 그렇게 굳이 새 것만 고집해야 할 새 것만이 좋은 것이다라는 어떤 인식과 함께 아까 유럽에서는 정말 수백 년 된 건물인데 이제 내부 인테리어만 조금씩 바꿔서 그렇죠. 유지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글쎄 우리나라는 그게 60년대에 워낙 개발하면서 뭐 철거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하면서 항상 뭐 옛날 거는 항상 부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저희 선배 그 건축가들도 그렇고 항상 혁명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옛날하고.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 진화의 단계에서도 항상 혁명적인 변화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 조금씩 바뀌는 건데요. 네. 그게 우리가 그걸 한번 성공을 했잖아요. 한번 싹 밀고서 새로 아파트 쫙 세우고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성공하니까 계속 그 방법만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만 우리가 재개발하는 다른 방식으로만 성공하는 케이스를 만들면은 그럼 그다음부터 인식이 좀 바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시멘트가 이제 만들어져서 굳으면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시멘트가 자리 잡기도 전에 굳기도 전에 얘를 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낭비도 굉장히 크고 너무 다들 새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써놓은 책을 봤는데 네. 이 그래서 예전에 와우산 무너질 때도 네. 그냥 적당히 봤을 때 좀 튼튼해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이렇게 지어갖고 한번 굉장히 큰 사고도 났었잖아요.
그렇죠.
뭐 상품도 그렇고 이제 성수대교도 그렇고 이런 건축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이걸 다 써먹을 수 있어서 건축하기 딱 좋은 교육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이런 걸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와서.
네. 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지금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충분히 괜찮으니까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저는 뭐 옛날 오래된 아파트 다 부수자고 자꾸 얘기하냐. 흉물스럽다.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다 부숴야 될 제거의 대상으로 해서 뭐 타워를 만들어서 뭐 한강에 접근을 좋게 했는데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주택들 있잖아요. 오래된 건물들. 그것도 그 당시에 집장사가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들도 뭐 워낙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부숴도 되긴 하지만 다 부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게 200년지 300년 지나면은 정말 대단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3D 프린터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3D 프린터로 건물 다 짓고 막 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300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한옥 건물을 보면은 목수가 나무 깎아서 막 조립해서 만들었잖아요.
네.
지금 뭐 어디 있는 이상한 판상형 아파트가 경이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야, 옛날엔 다 거푸집 짜서 사람이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속조 건물 보듯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무조건 다 부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긴 해요. 그 어떤 한 나라와 도시의 역사로서 그거를 보존하는 데 의미는 또 있지만 또 우리가 아까 이제까지 얘기한 것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이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이 건축을 보존하는 데만 의미를 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어렵죠.
한때는 사람도 많고 북적였던 동네가 지금은 뭐 확 사람들 다 빠져버리고 설렁해진 그런 곳들도 있고
맞아.
오히려 이제 그 반대로 정말 썰렁했는데 사람들이 새롭게 모이는 동네가 있고 지금 성수동인 거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연남동 뭐 이렇게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거.
그런 것도 어떤 그러니까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결국엔 하드웨어는 안 바뀌고 죽어있는 하드웨어를 살리는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그래서 북촌의 한옥 같은 것들도 시장성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공방을 만든다든지 뭐 펜션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쓴다든지 성수동도 그렇고 소호가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좀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모이게 아니면 이제 그런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한번 몰고 가면 그렇게 문화가 이제 구축이 되면 집주인은 땅값이 올랐으니까 건물주들은 또 얘네를 지금 물들었을 때 배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막 팔고 이러면 또 형성된 사람으로 형성된 그 문화가 없어지고
그래요.
그거 보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온통 상업적인 가게들만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또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아시는 소호 같은 경우가 완전히 벌어진 건데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좋게 만들어놨더니 지금 명품 샵들 들어오고 예술가 다 쫓겨났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홍대 앞도 예술가들이 많이 만들어놓고서 지금 집값 올라간 데 다 쫓겨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보면은 피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러면은 근데 그걸 만든 사람만 억울해지는 거죠,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1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그 주목받지 못한, 뭐, 심하게는 죽어 있던 어떤 동네를 예술가들이 어떤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서 그 동네가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이제 그런 동네가 늘어나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 예술가들이 그렇지만 부정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이제 쫓겨나서 다른 동네로 가게 되는 이 지점만 아주 잘 보완을 한다면 그 많은 동네들이 굉장히 그 동네만의 특성이 있는 분위기 있는
맞아요.
어떤 문화를 형성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술인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멀리 파주까지 우리가 또 그 이름 걸고 한번 보러 가보자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니까요. 예술가들도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 그럼요. 우리가 이제 음악을 그면 한 곡 듣고 오죠. 자, 김건모의 서울의 달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모의 서울의 달이었습니다. 아, 여러분께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내가 살아가는 도시의 문제와 또 대안을 고민하도록 만들어주는 오늘의 책,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도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는 골목길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골목길이라는 노래도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골목길.
근데 예전, 글쎄요. 예전에 골목길이 그렇게 운치 있는 곳이었나? 그런 공간이었나라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점점 사라지니까 그 북촌 같은 데나 예. 이런 골목길을 찾아다녔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그죠?
예.
예전에는 막, 아, 골목길 너무 좁아갖고 차도 못 대고 에이, 막 이랬는데.
맞아.
지금은, 에. 야, 되게 말이 고즈넉해, 예. 포근해, 뭐 이렇게 표현을
찾아가잖아요.
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골목길.
그 사실 골목길 없어지는 게 그 조그만 길 하나 없애는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골목길은 우리가 되게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예전에는 어땠냐 하면은 골목길을 거의 우리 거실처럼 썼어요.
맞아요, 맞아요.
애들 운동도 하고 뭐 네. 애들 학교 갔을 때는 할머니들 나와서 얘기, 앞집 할머니랑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북경에서 올림픽 할 때에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잠옷을 입고 길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거를 단속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좋은 면에서 보면 뭐냐면은 그 정도로 내 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 길을. 내 안방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평짜리 집에 살아도 앞에 있는 골목길이 내 집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전혀 집이 좁다는 느낌 못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거기가 다 주차장으로 바뀌고
네.
그러면서 완전히 쓸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리고 나니까 집이 좁고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점점 큰 평수를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아, 그 진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 이게 원래 주택으로 치면 몇 평형인데요. 지금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빠지고 뭐 베란다 빠지고 이래서 지금 이 평수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앞마당 조그만 거 2평짜리 앞마당만 있어도 굉장히 넓어
그래요.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공간을 기억하는 건,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누적이 돼가지고 공간을 네. 느끼는 건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거실이 있으면 항상 똑같아요. 그 벽지 둘러져 있고.
그렇죠. 아파트는 똑같죠. 맞아요.
마당이 만약에 그거에 4분의 1만한 면적만 있어도 1년 365일 날씨 바뀌고 시간마다 햇빛도 바뀌고 다 바뀌죠.
그러네요.
꽃도 피고.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인테리어 벽지가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그게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큰 테레비를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변화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는 아파트 같은 집들은. 네. 거실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마당이 그 지붕 씌워서 거실이 된 거거든요.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은. 그럼 거기는 맨날 변화가 있었던 자리에 변화가 없으니까 항상 테레비를 켜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TV에서 찾는 거죠.
그렇구나.
네. 테레비도 점점 많이 보고 텔레비전 스크린 점점 커져야 되고.
맞아, 맞아.
아마 내 벽면을 다 두를 정도까지 커지기 전까지 계속 갈 거예요.
오, 재밌는 해석이네요.
진짜로요. 네. 그렇구나.
그 서울에서 뭐 자랑할 만한 장소? 뭐 그런 게 그래도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한강 얘기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외국에 특히 유럽에 정말 멋지다 싶은 그런 도시들을 여행하고 오신 분들도 야 한강이 그렇게
빠지지 않아. 맞아 맞아.
샌드강이 그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우리의 훌륭한 어떤 재산 같은 건데 잘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잘 활용되어지고 있나요?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좀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한강이 되게 넓으니까 거기서 뭘 자꾸 하자고 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비어있는 부분도 꼭 필요하거든요.
네.
도시에는 꼭 죽어가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슬럼이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고 비어있는 남겨진 부분도 필요한데 우리나라 꼭 개발 것 때문에 뭐 꼭 채워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은 지금 자체만으로 충분히 훌륭하다고 보는데요.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한강 어떻게 개발한다면 그 주변부를 개발을 잘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고수부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상태도 좋긴 하지만은 제가 그 옛날에 한강 재개발을 하면서
네.
아쉬운 건 뭐냐면 옛날 한강 사진을 보면은 뭐 모래톱도 있고 해변가도 있고
맞아.
폭이 좁았다 넓었다가 변화가 다양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폭으로 흘러요.
그렇죠.
똑같이 한 1 그 다리 길이 한 1km 되나요? 엄청나게 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로밖에 못 건너가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리를 건너갈 때 항상 사람이 걸음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로만 이동을 하니까 강남하고 강북의 문화가 점점 분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어느 구간에서는 옛날 형태로 복원을 해서 강폭을 좀 좁히고 보행자 다리를 만들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제일 아쉬운 게 저는 서울숲을 만들어놨는데 서울숲이 다 고속도로 같은 것들로 다 둘러싸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근이 잘 안 돼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하고 이렇게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만 커넥트만 시켜주면은 거기가 훨씬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뭐 수상택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최근엔 한강에 질소 과자봉지 택시 있지 않았습니까?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어 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질소 너무 함유 많다고 네. 그래갖고 청년들이 이거 타고
맞아요.
배 젓고 가기도 했는데 그거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번 또 한강은 그래. 야, 한번 뭐든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던가 우리도 그냥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오리배도 둥둥 떠 있고 그런 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맞네요.
네.
좀 어떻게 다닐 수 있게끔 좀 해줘서
그러니까
네, 이렇게 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잠수교, 잠수교는 우리가 그 밑으로 걸어갈
네,
그렇죠. 수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되게 좋아요.
네.
강 물도 되게 가깝게 볼 수 있고 대부분의 한강들은 너무 높게 지나가잖아요.
대신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거기가 제일
잠기죠.
먼저.
네. 네.
그래, 잠수교.
자, 스마트폰을 디자인하고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것 그리고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씀도 아까 해주셨었는데.
네.
이제 그 이유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는 어떤 공장에서 똑같은 어떤 매뉴얼이 있죠. 그런 틀로 찍어내는 네. 방식이라면 건축물은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없다는 점, 바로 그런 점이 네. 가장 큰 차이일 텐데, 건축이 자연을 대하는 방법이랄까요?
예. 네.
그건 어때야 될까요? 이게 왜냐면 늘 건축은 자연 안에 존재하니까.
예. 네. 그게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연을 그냥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강북에다가 아파트 단지 지을 때 흙에 막 십몇 미터짜리 옹비역 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강남에다가 아파트 짓던 사람들이 평지에다가만 짓다가 강북에 재개발할 때 아파트 들어가니까 이제 일단 땅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축대를 세워서 해요.
네.
그러니까 자연을 극복하는 대상으로 보는 관계죠.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자연을 이용하는 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경사대지가 있으면은 경사대지를 이용해서 뭐 관객의 객석 같은 걸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제일 그 훌륭한 뭐는 이렇게 자연하고 동등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디자인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죠. 뭐 우리나라 정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빈 자연하고 정자 사이에 빈 공간을 남겨놓고서 둘이 대화할 수 있는 그 사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들 그런 거가 그러니까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외부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는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교수님 뭐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네.
서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축물 있으세요?
저는 뭐 항상 이런 질문 가끔 받으면은 뭘 고르면 선택 안 된 우리 선배 건축가님들이 섭섭해 하시니까.
그래서 다 본인들 작품일 네. 수 있으니까.
아, 내 거 아니었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예. 보통 그런 대답에는 그냥 경복궁이 제일 좋아요.
아니 저쪽도 위계가
맞아요. 어디 가면 진짜 막내 되네요. 지금 사는 아파트가 제일 좋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주선 있잖아요.
예.
동대문
네.
그 건물.
그
DDP?
DDP?
예, 예, 예. 예. 그런 건물이 들어오면 건축가들끼리 모여서 좀 상담이나 회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건축가들이 많은데
왜
들어왔지?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얼마나 잘 만드나 봐야겠다. 어떠세요? 들어왔을 때?
저는 뭐 그래도 그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어쨌든 그 건물이 지어져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요. 그 건축가를 써서 그런 건 그런 무지 막 국수주의로 막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건축가가 해야 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정말 흔히 얘기하는 듣보잡들이 와가지고 왜 파란 눈이라는 것만으로 막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배울 게 있으면 좀 배우고.
네.
우리의 이 도시의 모습이 진짜 50년 뒤나 혹은 10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맞아요. 진짜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 건축가들은 가끔씩 그런 상상을 네. 해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교수님은?
뭐 맨날 모여서 얘기하는데 맞춘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가장 큰 변수는 제가 볼 때 예측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하고의 통일인 것 같아요. 북한하고의 통일이 과연 가깝게는 서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그게 저는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요.
네, 북한하고 통일되면은 좋게 보면은 저쪽으로 연결될 것도 같은데 예.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오면은 뭐 이런 범죄율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예측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요.
어쨌건 도시는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자, 책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우리 모두는 건축주다. 뭐 설마 지금 저희 보고 우리 건축주로서 건축 설계를 네. 의뢰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거 아니죠? 흐흐 이러면서 그런 건 아니죠? 네.
저도 1년 후에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원래 제일 처음에 했었던.
네. 자, 오늘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몰랐거나 혹은 생각해봐야 할 많은 이야기거리를 던져주신 유현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남정민 씨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 다음 주는요, 1930년대 경제공황기부터 2000년대 세계금융위기까지의 경제사를 팝 음악으로 풀어낸 책, 팝, 경제를 노래하다의 저자, 또 그리고 대중음악 평론가이신 임진모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안녕바다의 별빛이 내린다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박혜진이었습니다.